호세아서 3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네, 오늘 말씀은 불굴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슴에 가장 진하게 와닿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이라고 말하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는 것도 역시 사랑이에요. 세상에 러브스토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러브스토리가 항상 인기가 있죠. 인간에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러브스토리 중에서도 가장 그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스토리들이 사실상 뭐 명작, 불후의 명작 같은 것에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뭐 오페라라든지 기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연속극이라든지 근데 드러나죠. 근데 최대의 러브스토리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책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이시는가 하는 최대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세상에 뭐 물론 러브 스토리가 많죠. 근데 대체로 보면은 그 잘 됐다, 훌륭하다, 멋있다, 최고다 하는 것들은 되게 불륜의 사랑들이에요. 이상하게도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런 사랑의 스토리가 굉장히 어필을 해요. 그래서 뭐 영화의 주제라든지 뭐 유명 오페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남녀 간에 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랑을 노래하고 또 그러면서 깨묻은 사랑이고 불륜의 예찬입니다. 이따금 뭐 순종을 다룬 그런 사랑의 스토리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얘기를 처음부터 진술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의 다른 어떤 러브스토리보다도 월등하게 낫습니다. 이제 이 호세아 3장에서 진술된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가 고멜과 갖는 그런 불행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고멜 때문에 깊은 고뇌에 빠졌던 선지자였습니다. 고멜이 다시 가출을 해버렸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이번에는 아예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멜은 자신을 스스로 팔아버렸어요. 자기 몸을 팔았어요. 그럼 고멜로 인해서 호세아가 당했을 고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은 참 굉장히 인간적으로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 그지가 없어요. 세 명의 자식들을 두고서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굉장히 야속했겠죠. 이 무정한 고멜은 자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처신 때문에, 자기 남편인 또 선지자인 호세아의 사역과 그 삶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런 것은 전혀 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몸을 팔고 이제 노예로 완전히 전락해버렸어요. 이제 바다까지 다 가버린 거죠. 아이들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 뭐 반나절도 안 가서 어머니 찾고 울고 뭐 여러 가지로 호세아를 힘들게 했겠죠. 어머니 어디 갔느냐고 물었을 때 호세아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무슨 말로 아이들을 잠재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더 힘든 것은 뭐냐면 호세아가 가출한 아내를 주제로 삼고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호세아를 보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수군거렸을 것 같습니까?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바람을 피운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전한다는 거죠.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꼴불견이라고 비난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비웃고 집에 있으면서 애들이나 보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목사들에게 주는 그 권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Your life is your message.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진짜로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곧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고멜과의 결혼 생활이 호세아가 전에 했던 메시지였어요. 당시 선지자들은 오늘날처럼 무슨 뭐 교회당에 다니면서 메시지 전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 그런 교회가 없었던 시대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가서 메시지 전하라 그러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 때가 어느 때든지 가서 메시지를 전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애들이 줄줄이 따라 나왔겠죠. 아빠 어디가? 그랬겠죠. 나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 그러면 우리도 따라갈래? 그러겠죠. 오면 안 돼. 왜 안 돼? 너희 어머니 얘기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으면 안 돼. 애들이 아니 우리 엄마인데 왜 안 돼? 그리고 또 따라오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엄마 거기 와? 그러겠죠. 그런 말을 들은 호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집에 있어라. 아빠 빨리 와서 너희들 맛있는 거 내가 해줄게. 그리고 달랬겠죠. 그래도 말 듣겠어요? 아빠 따라 붙었겠죠. 막내들이 울면서 아빠를 잡고 놓지 않지 않겠어요? 다른 애들도 있고 하니까 막내는 없고 뭐 다른 애 손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상신을 섬기는 음녀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메시지를 전할 백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역자의 사역을 인정을 하고 동정해서 아 그럼 애들은 저희가 돌볼 테니까 당신 나가서 메시지 전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호세아가 참으로 생각할 때 고멜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상한다면 굉장히 처량하잖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호세아의 스토리는 한 개인의 불행한 결혼이나 혹은 한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사역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절절한 그 사랑을 전하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하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박해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함께 동거하고 동역했던 제자들마저 모두 도망쳤어요. 고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가출을 해버렸어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섬겼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고 또 심지어 하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고독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를 깊이 동경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호세아 선지자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고통스러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신자가 영적인 사람하고 사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불편해요. 고멜은 선지자와 사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운운하는 것이 아주 지겨웠어요. 그래서 그녀는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즐겁게 놀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멋지다. 그것이 진짜 인생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죠. 옛버릇을 고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 버릇 잘 안 없어집니다. 나쁜 버릇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멜은 옛날의 버릇대로 참 과거에 뭐 놀아본 여자니까 조금만 불편하고 지루해도 참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약된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은 호세아처럼 뭐 여호와만 바라고 사는 그런 삶, 그게 싫었죠. 날마다 뭐 순종합시다, 뭐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돈 아껴서 헌금합시다, 찬송합시다, 뭐 그런 소리 정말 지겨웠어요.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남편이라는 자가 허구한 날 바깥에 나가서 말씀 전한다고 외치고 다니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효과가 없었습니다. 조롱만 당하면서 사는 남편이 바보처럼 여겨졌겠죠. 남편이 바보라고 생각하면 존경을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애정이 가지 않겠죠. 고멜은 그래서 똑똑하고 돈 많은 멋진 남자들을 동경하게 됐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고멜은 아예 짐을 싸들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날의 충격은 참 호세아 선지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슬퍼하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렇게 매일 말씀 전하고 그렇게 타이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역설했지만은 고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자기를 떠나버린 매정한 아내에 대해서 자책을 했겠죠. 아, 내가 못나서 이렇구나. 결국은 선지자로서도 나는 실패를 했고 남편으로서도 나는 실패를 했고 모든 면에서 인생은 나는 실패자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무리 신실하게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아내마저 남편을 업신여겨 떠났으니까 어떻게 자신을 탓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마도 큰 범인에 빠져서 결혼 나날을 보내면서 하나님도 원망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을 해서 고멜과 같은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왜 나를 선지자로 불렀습니까? 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음녀와 결혼하라고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어째서 저보고만 말도 안 되는 결혼을 명령하시고 이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했겠죠. 우리들도 그런 입장이었지만 분명히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이 셋을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아이들 돌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선지자 노릇까지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고멜이 제 속을 썩인 것이 부족합니까? 저는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선지자 노릇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탄원했겠죠. 물론 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던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고멜이 나간 후로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탄원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고멜 문제를 놓고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런던에 가면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의 채플과 그가 살았던 그 사택이 같은 컴파운드 안에 있어요. 존 웨슬리는 뭐 세상에 다 알듯이 굉장히 경건하고 유명한 전도자였죠. 말을 타고 비가 오나 눈에 오나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 영국의 날씨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영국 날씨 아주 안 좋습니다. 걸핏하면 비가 와요. 흐리고 뭐 북쪽을 갈수록 더 합니다. 근데 그건 저 스코틀랜드, 저 하일랜드 저 북쪽에까지 너무 비 오고 바람 불고 막 그냥 고약한 그런 날씨, 춥고 그런데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 많이 했어요. 사실 존 웨슬리는 미국에도 와서 전도했어요. 수십만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근데 웨슬리 시대에 프랑스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유혈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역사가의 평가에 할 것 같으면 영국에서도 그와 같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웨슬리가 다수의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이클라스 사람들께도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러나 영국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대혁명의 유일사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웨슬리의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는 굉장히 불행한 결혼을 했어요. 아름답고 참 세련된 전국에 수많은 여성 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매주 많은 분량의 사랑의 편지들을 받았어요. 근데 웨슬리는 결국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뭐 골라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아주 교양이 없고 굉장히 무식하고 뭐 배운 것도 진짜 없고 더군다나 결혼해서 애들을 뭐 여러 명 낳은 여자 그리고도 이혼했어요. 그 여자하고 그 과부하고 결혼했어요. 그 자기의 그 형제 다른 웨슬리도 있잖아요. 찬송작가 그런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런 결혼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 그 아내라는 사람이 웨슬리의 사역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저 설교하면 뒤에 앉아서 핀잔이나 하고 코숨이나 치고 그래서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웨슬리 아내는 또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걸핏하면 집을 나가버려요. 나중에는요, 웨슬리를 아예 떠나버렸어요. 웨슬리는 그 이후로 자기의 아내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노년에 그 남은 여생을 홀로 살다가 소천했어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웨슬리의 그 목상 안에 가서 그 기도대를 보았습니다. 근데 기도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발 이렇게 되는 데 있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푹 파져서 두 곳이 이렇게 무릎 두 곳 다 한대요.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저렇게 저 나무가 저렇게 파졌을까. 그래서 제가 아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했겠지만 자기 아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탄원하느라고 저렇게 달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내와의 문제로 하나님께 호소한 그런 까닭도 적지 않이 포함됐겠죠. 여러분 현대 교인들 중에서도 이 경건한 삶을 싫어하는 고밀들이 있어요. 뭐 고밀이라고 해서 꼭 여자들만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고밀끼리를 가진 남자들도 많이 있어요. 가장으로서 마땅히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고 복음의 정신과 사상으로 삶을 꾸려나가야 할 그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게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복음적인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을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요. 오히려 아내가 성경 더 잘 알고 아내가 오히려 기도 더 많이 하고 아내가 오히려 더 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호세의 스토리를 통해서 뭐 한두 가지라도 교훈을 받아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원치 않던 고멜과 결혼을 했지만 그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구속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스토리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그것이 보통 사역입니까? 그것이? 구약 선지자 중에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굴의 사랑을 호세아처럼 강력하게 전한 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고멜과의 불행한 결혼 속에서 터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호세아가 계시를 직접 매번 받았다기보다는 사랑이 없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물론 했지만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메시지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는 굉장히 독특한 사역을 했던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절하고 고절한 사랑을 전하면서 자신도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또 다른 경우는 호세아의 불행이 주님의 불행한 사역을 비추는 하나의 등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여러 가지 그 고초에 대한 기사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대목들은 사실적인 측면을 진술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호세아의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의 고통을 엿볼 수 있는 창문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으셨을까? 정서적으로 얼마나 괴로운 사역을 하셨을까? 그런 측면을 보려면 호세아서를 읽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심리적이고 정서적으로 느꼈을 그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측면은 주님의 희생 앞에 우리로 하여금 깊은 고개를 숙이게 하고 주님과 정서적으로 보다 가깝게 교감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호세아의 스토리가 예수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